네, 자,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는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접속사겠죠.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하자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왕자들은 매일 식탁에 초대하지만은 압살롬은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이 압살롬이 요압을 협박해서 억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은 다시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만은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형을 죽인 장남을 죽인 압살롬을 정죄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아주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를 책망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받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서운 줄 알게 되겠지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별거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멀리한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형 압논이 죽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했는데 이 문제를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울 뜻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절에 그 후에. 자, 어떻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는지 봅시다. 자,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답니다. 이 병거는 뭐냐면, 마차인데, 말이 앞에서 끌고, 그 다음에 그 마차를 타고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인 그 전쟁 무기지요. 예. 그래서 전쟁 무기인 병거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많은 말들을 키우고, 이 말도 역시 전쟁할 때 쓰기 위한 거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왕자인데, 한두 명 있으면 될 텐데,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디 간다 그러면 앞뒤로 병거가 호위하고 말을 탄 병사들이 호위하고 50명이 자기를 호위한다 생각해 보세요. 50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이 행차할 때랑 왕이 밖으로 나갈 때랑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압살롬 대단하다. 압살롬 왕 같다. 야, 저 봐라.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이 50명이나 있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대단하다고 평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한테 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오면 그때 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다윗 성 앞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만납니다. 저 먼저 만나서 무슨 일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묻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이 해결될 수 없다. 왕이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다윗 왕이 백성들한테는 관심이 없다. 다윗 왕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 왕 대신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당신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 주겠다. 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만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가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야, 다윗 왕은 우리한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압살롬은 되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우리를 잘 도와준다,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 야, 압살롬은 보니까 대단히 위엄이 있더라. 병사도 많고 병거도 있고 갈 때마다 뭐 50명이 호위하더라. 왕과 같더라. 그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뭐 능력이 많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만들죠. 여론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니까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4년 정도 백성들의 여론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 다음에 4년쯤 되었을 때, 4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때가 된 겁니다. 4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죠. 그죠? 헤브론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들이 다 정착해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전통적인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금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심리적인 종교적인 수도는 그 당시에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반대할 리가 없죠. 그래 다녀오느라 다녀오더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압살롬이 4년 만에 헤브론으로 가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자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 사람을 보내놓고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이제 여러 지파에서 소리를 질러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하면 신문이죠. 신문이나 뉴스에다가 크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퍼뜨리라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정부 요원들 중에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에 200명을 골랐어요. 200명을 다 골라가지고 유능한 사람, 핵심적인 인사 200명을 골라서 헤브론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 그 당시 정부 요원들은 왜 압살롬이 자기들을 헤브론으로 초대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딱 가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 자기 호위병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했겠죠. 그래서 자연히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보기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브론에 갔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이 200명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 전에 그냥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뭐 그 당시 국가가 크지도 않았을 텐데 200명이 정부의 주요 요원 200명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핵심 요원들이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요원들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있는 곳에 새로운 정부 조직이 세워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아마 압살롬은 각 사람들을 정부의 주요 자리에 배치했겠죠. 그죠? 한 자리씩 혹은 두 자리씩 승진을 시켜서 아마 200명을 다 정부 요원 각 자리에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세 번째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예. 왕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할 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 뭐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나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왕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왕의 모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문화 문제를 조언해주는 그런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예.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참모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야 다윗 왕의 모사인 다윗 왕의 정치적인 참모가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왔다더라. 그게 뭐예요? 아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는구나.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끝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이 압살롬의 외모 때문에, 외모가 워낙 잘생겼어.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항상 나오면 장군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순신 장군 역할하고 항상 나오면 대통령 역할하고 항상 나오면 사장 역할하는 사람. 지도자형으로 아주 잘생긴 배우들은 항상 주인공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압살롬이 정말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외모가 지도자 같고 외모가 참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압살롬을 따랐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아까 말했듯이 호위병 50명에다가 병거와 수많은 말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위엄이 대단했다. 왕과 같은 위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죠. 그죠? 예, 아버지 다윗의 정부를 비판하고 백성들한테 무관심하다. 아버지 다윗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죠?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소문을 퍼뜨려라 해서 각 지파의 도시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론을 그렇게 조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200여 명의 정부 요원들을 다 데려와서 자기를 지지하도록 새로운 정부의 한 자리씩 자기가 차지해서 일하도록 정부 요원들을 다 데려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한테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이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마저 자기를 따르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야 이건 뭐 정부 요원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는구나.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따르는구나. 여러 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칭찬하는구나. 압살롬이야말로 준비된 왕이다. 압살롬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왕이다. 압살롬이야말로 진짜 유능한 왕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만든 겁니다. 참 압살롬이 교활하지요. 그죠? 교활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절부터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왕 노릇하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죠? 다윗에게는 하루아침에 다윗은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돌아서고 정부 요원 200명이 다 가버리고 자기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지지하고 하루아침에 다윗은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면요. 압살롬의 문제는 형을 죽였는데, 살인자인데, 그죠? 압살롬은 형을 죽인 살인자인데, 암논을 죽인 살인자인데, 자기 잘못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나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압살롬은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러니 회개하지를 않죠. 회개하지를 않죠. 그 자기가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내가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야 하고 나를 식탁에 초대해야지. 왜 아버지가 나를 만나지 않느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죄책감이 없는, 죄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이런 압살롬은, 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옳다고 정당화하는 사람은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고 욕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이 이제 압살롬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형을 죽인 것이 왜 심각한 죄인지,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랬다 그러면 압살롬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회가 압살롬과 다윗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문제도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의 외모 때문에. 첫 번째는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 장군감이니까, 지도자감이니까 생긴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압살롬의 이 위세. 예, 50명의 호위병, 또 전차, 말들,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200명의 정부 요원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참모였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열두 지파에 보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야, 압살롬이 대세다. 압살롬은 준비된 왕이다. 압살롬은 준비된 왕이고 압살롬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이다.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 원수, 실제적인 원수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때문에, 그죠? 철저히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이 왕을 세우거나 왕을 패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죽이면 저절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왕이다. 그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왕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200명이 된 게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죠? 이 사람이 병사들이 많고 위세가 당당하니까 왕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히도벨이 이 사람을 지지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왕은 우리가 선택한다. 우리 왕은 우리가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대세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압살롬처럼 죄를 짓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길, 우리가 볼 때 옳은 길, 우리가 볼 때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압살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주인자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압살롬처럼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옳은 것처럼 자기를 정당하며 살아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잘못인지 일깨워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닫고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 가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저를 이끄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네.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발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보다도 먼저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라고 나라입니다.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서로 민족이 다르고 인접한 국가인데 서로 간에 굉장히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두 나라인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속히 전쟁이 끝나고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멈추게 하시고 오랜 앙숙관계, 오랜 미워하는 마음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평화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금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 아직도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끔찍한 비극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 압살롬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가르쳐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남들이 추구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인만을 알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교련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에설 같은 청년들이 볼때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